오늘 일라스틱 스케일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서비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필드 엔지니어로 데이터 플랫폼 쪽에 필드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 이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말씀드릴 아젠다를 잠깐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어떻게 우리가 쉽고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아젠다는 뭐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실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로드블락이나 챌린지가 가장 큰 챌린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애저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제적으로 애저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쿼리를 받아서 데이터를 적재하고 쿼리 데이터를 리턴하는지 그런 상세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어떤 이론적인 말씀을 드릴 거고 이어서 Getting Started with Azure SQL Data Warehouse라고 해서 제가 실제적으로 한 30분, 40분 동안 Azure SQL Data Warehouse를 클라우드 상에서 만들고 실제 스키마 마이그레이션 하고 데이터 적재하고 그다음에 관련해서 보안 설정, 뭐 시큐리티나 오디트 설정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 보여드릴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비주얼라이션 하는 부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적재가 끝나면 저희가 뭐 어제나 오늘 세션들 중에서 뭐 파워비아이에 대한 부분들 많이 얘기 나왔을 것 같은데 파워비아이로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면 마지막으로 유스케이스를 말씀드릴 건데 실제 뭐 해외 사례들이나 애저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실제 구축했던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오늘 오전 세션에서도 아마 코타나 어널리틱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건데요. 애저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코타나 어널리틱스를 이용해서 어떤 분석 솔루션들을 만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챌린지가 되는 부분이나 어떤 로드블락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큰 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세 개의 V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데이터 볼륨이고요. 두 번째는 그 데이터 볼륨이 증가하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버라이어티라고 해서 데이터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죠. 이세 가지를 지금 가장 큰 로드블락이나 챌린지로 보고 있고요. 근데 그 중에서 IDC에서는 이제 뭐 데이터 사이즈가 뭐 10배 늘어날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가트너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거는 데이터의 버라이어티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다양성이죠. 일반적으로 과거에 분석했던 어떤 릴레이셔널한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스트럭처드 되지 않은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이나 연동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데이터 버라이어티에 대한 부분이고요. 조사에 따르면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널라이저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챌린지를 71%가 가장 챌린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데이터 버라이어티라고 일반적으로 대답을 했다고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뭐냐, 그리고 가장 큰 챌린지가 뭐냐라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입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소량의 데이터를 적재를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한 이후에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어떻게 빠르게 확장을 할 거냐라는 이슈가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 메인터넌스,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 일반적으로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이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메인터넌스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러닝이나 초기 투자 비용이죠. 비용에 대한 부분이고, 러닝에 대한 부분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들을 새로운 툴이나 새로운 데이터 분석 도구들에 어떤 식으로 굉장히 적응을 빨리 할수 있게 할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에 이제 챌린지가 있다라는 거죠. 종합해 보면 데이터의 증가량이나 데이터의 실제 굉장히 대용량을 우리가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를 할 거고, 메인터넌스 비용을 줄일 거고. 그리고 엔드 유저들이나 실제 이런 어널리틱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빠르고 쉽게 어떻게 개발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어답션 하는 데 있어서 큰 로드 블락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빅데이터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서베이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한70%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빅데이터를 실제적으로 적용한 사례는 뭐한 16%, 인베스트를 한 경우 한16% 정도 있다라는 거고. 또 빅데이터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화두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화두배에 대한 얘기인데 화두배에 대해서 이 UCG를 화두를 그럼 어떻게 우리의 시스템과 연동시킬 것이고 아니면 화두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BI 툴들 그 BI 툴에 익숙하지 않은 유저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잘 트레이닝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빅데이터 아니면 데이터웨어스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큰 챌린지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챌린지들을 좀 쉽게 예를 들어서 빠르게 우리가 데이터웨어스를 빌드해서 배포를 하고 아니면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해서 굉장히 우리가 소량의 데이터를 대량의 데이터로 시스템으로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만들어진 솔루션 아니면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SQL 데이터웨어하우스 서비스입니다. 애저 SQL 데이터웨어하우스 특징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레스트릭 스케일이라고 퍼포먼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 데이터의 양을 펩타바이트까지 쉽게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고 빠르게 스케일러빌리티를 확보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매시브 패러럴 프로세싱인데 MPP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컴퓨팅 파워 측면에서도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뭐 두 개로 시작을 해서 네 개, 여덟 개, 16개 이렇게 계속 쉽고 빠르게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 MPP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실제로 일을 하는 분석들을 컴퓨트 노드라고 하는데 이 컴퓨트 노드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가 증가시키거나 줄일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릴레이셔널한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뿐만 아니라 릴레이셔널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도 한꺼번에 통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들이나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에저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에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매니지먼트하는 솔루션입니다. 만드는 거 Get Started in Minute이라고 되어 있는데 굉장히 빨리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 오전 세션에서 들으셨겠지만 뭐 코타나 어널리틱스라는 우리 어드밴스드 솔루션 슈트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머신 러닝이라든지 파워 BI, 뭐 애저 데이터 팩토리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쉽게 인티그레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러닝이나 프라이싱이나 퍼포먼스 측면에서 보면 빌링 구조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빌링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크게 보면 스토리지하고 실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돌리는 컴퓨팅 파워하고 두 개가 좀 분리가 되어 있고요. 스토리지 사용에 대해서는 빌링을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팅 파워에 대해서는 빌링을 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지 않은 시간, 예를 들어서 굉장히 큰 어떤 배치 작업이 끝나고 나서 새벽 시간대에 우리가 컴퓨팅 파워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 솔루션 자체를 포즈 시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스탑 시켜 놔서 컴퓨팅 파워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빌링이나 차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포즈라는 기능이 있고 포즈나 리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뭐 이름에서도 아시겠지만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니까 당연히 SQL 서버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SQL 서버 N개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티그레이션 시켜서 MPP 구조로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지셔닝을 보시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프레임워크로 구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왼쪽은 이제 박스 소프트웨어라는 건 전통적으로 우리가 구축하는 온프라미스 환경이고요. 거기에 SQL 2016을 올리거나 아니면 SQL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화두부를 구현하기 위한 뭐 허트넉스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좀 더 사이즈가 크고 우리가 좀 더 확장이 가능한 그런 솔루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 칸 올리시면 이제 어플라이언스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널리틱 플랫폼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기존에는 패러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불렀는데 MPP 구조로 이것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온프라미스 상에서 똑같이 실제 MPP 구조를 구축하는 어플라이언스 제품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클라우드로 우리가 전환해서 구축을 한다라고 하면 실제 SQL 서버를 버추얼 머신에서 이용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를 드릴 애저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해서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화두를 구현하기 위해서 HDD Insight for Microsoft Azure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MPP라는 구조에서 보시면 어플라이언스 제품인 어널리틱 플랫폼 시스템과 실제 애저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동일한 MPP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전에 세션을 안 들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MS에서 제시하는 클라우드상에서의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를 위한 코타나 어널리틱스 슈트에서 빅데이터 스토어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요. 애저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 뭐 애저 데이터 팩토리, 뭐 이벤트 허브, 스트림 어널리틱스, 아니면 애저 머신 러닝,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를 구축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에 엔드유저 단으로 가면 뭐 파워 BI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문 인식이랑 얼굴 인식, 뭐 스피치 인식 뭐 이런 부분들 가능할 거고, 오토메이티드 시스템으로 보낸다라고 하면 뭐 추천하는 거거나 아니면은 커스터머 천이라고 하면 이제 고객 리탈 방지를 위한 부분, 아니면 뭐 포캐스팅 이런 부분들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실제 오토메이티드 시스템 쪽으로 보내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Azure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어떤 포지셔닝 자체는 이렇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고요. 실제 스트럭처나 아키텍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엔진을 열어보면 엔진 단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클라우드 블랍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이 블랍 스토리지에다가 데이터를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위에 보시면 스토리지와 컴퓨트는 디커플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의 증가와 실제적으로 위에 있는 컴퓨팅 파워의 증가는 전혀 별도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스토리지 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 스토리지를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축소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컴퓨트 노드의 코스트를 발생시키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윗단을 보시면 그 위에 두 개의 레이어는 이제 컴퓨팅을 담당하는 레이어인데요. 메뉴에 보시면 이제 컨트롤 로드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엔드 유저가 실제 쿼리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컨트롤 로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아래쪽에 있는 실제 각각의 일을 하는 컴퓨트 노드들을 매니지먼트하고 관장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유저, 최종적인 어떤 유저,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사용하는 유저는 컨트롤러드 쪽으로 커넥션을 보내게 되고요. 여기에 쿼리를 보내게 됩니다. 쿼리를 보내게 되면 컨트롤러드는 실제 각 컴퓨트 노드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산 실행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부분들을 컴퓨트 노드에 주게 됩니다. 그러면 컴퓨트 노드에 있는 SQL 서버 엔진이 실제로 그 일을 해서 실제적으로 컨트롤러드로 모아주는 이런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컨트롤 노드는 하나만 존재를 합니다. Azure SQL 데이터웨어에서 마스터 노드로서 하나가 존재를 하고, 그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거 보시면 이제 컴퓨터 노드가 있는데, 컴퓨터 노드들은 실제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예를 들어서 컴퓨터 노드를 두 개로 시작했다, 네 개로 시작했다, 여섯 개로 시작했다 계속 늘릴 수 있는 거죠. 그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 거에 따라서. 그거를 오른쪽에 보시면 100DWU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닛을 실제적으로 늘리면 이 컴퓨트 노드 개수가 쭉 늘어나는 겁니다. 늘어나서 각 컴퓨트 노드가 실제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양들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 컴퓨트 노드가 빠르게 결과들을 리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옆에 보시면 스케일을 업하거나 다운하는 것들이 실제로 굉장히 빨리 된다라고 되어 있고, 포즈나 리줌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포즈를 시켜놔서 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중요한 건 보라색으로 또 하나 되어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저 DM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각 컨트롤 노드와 컴퓨트 노드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거나 데이터를 어떤 프로세싱을 할 때 사용되는 MPP 엔진입니다. 그래서 DMS라는 엔진이 따로 존재를 합니다. 각각을 잠깐 살펴보면 컨트롤 노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넥션을 위한 엔드포인트고, 유저는 이 컨트롤 노드에다 커넥션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SQL 서버에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쓰시던 1433 포트로 커넥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스터 노드이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들은 다 아래쪽에 있는 컴퓨트 노드 쪽에 연계가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컴퓨트 노드의 액티비티를 MPP 기반으로 해서 코디네이션하는 역할을 하는 게 컨트롤 노드입니다. 컴퓨트 노드는 실제적으로 쿼리를 받아서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스토리지와 연계를 해서 리턴해서 일을 하는 노드들이고요. 이 노드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DWU라는, 예를 들어서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에서는 DTU라는 게 있죠. 데이터베이스 트랜잭션 유닛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스케일 업과 다운이 가능한데,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에서는 DWU라는 걸 가지고 스케일 업과 스케일 다운을 하실 수가 있어요. 블랍 스토리지는 뭐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리드 억세스 지오 리던던트 스토리지로 되어 있어서 실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데이터웨어스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데이터 센터 외에 다른 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복제본이 다 존재를 하고요. 만약에 이 데이터 센터에 크래시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다른 데이터 센터에 있는 데이터를 리드하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를 복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다 가능하고, 스토리지는 페타바이트까지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Azure SQL 데이터웨어에서 아키텍처고요. 이 아키텍처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온프라미스 상에 있는 어플라이언스에 있는 아키텍처하고 거의 동일하게 MPP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잠깐 드렸고요. 실제적으로 Azure SQL 데이터웨어스를 이 시간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뭐 스케일을 다운시키고 스케일을 업을 하고 데이터를 적재하고 이게 얼마나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데모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웨어스를 구축한다라고 하면 이런 단계를 일반적으로 거치십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로비저닝 단계인데 이건 뭐냐면 DB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온프라미스라고 하면 뭐 하드웨어 오더를 하고 소프트웨어 오더를 해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이런 작업이죠. 그 작업이 이제 애저 상에서는 저희가 클릭 이렇게 크리에이트 클릭 클릭 몇 번으로 우리가 애저 SQL 데이터웨어스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이제 쿼리 툴, 여러 가지 쿼리를 연결할 수 있는 툴에 연결을 해서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서 이제 쿼리를 날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쿼리를 가지고 이제 날려 볼 거고요. 그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천에 있는 데이터 소스가 어디든 그 원천에 있는 데이터 소스의 스키마를 Azure SQL 데이터웨어스에 맞는 스키마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하는 일은 이제 데이터 적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로드 데이터를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Secure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컨피그레이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안 설정을 한다든지 우리 Azure SQL 데이터웨어스에 접근하는 사용자들의 오딧을 건다든지 이런 매니지먼트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면 실제 사용자들에게 클라이언트 툴을 오픈을 하고 우리가 쌓아놓은 Azure 데이터웨어스를 실제적으로 비주얼라이션 하거나 조회하거나 이런 툴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단계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웨어스를 구축을 하시게 됩니다. 이 단계를 제가 간단하게 데모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프로비저닝하고 커넥트 쿼리를 할 건데요. 제가 Azure SQL 데이터웨어스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포즈도 시켜보고 리줌도 시켜보고 스케일을 변경하거나 뭐 모니터링을 확인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zure 포탈에 들어가시면 실제 Azure SQL 데이터웨어스를 만드는 과정은 첫 번째는 유클릭하시고 그다음에 데이터 스토리지 쪽에 가셔서 Azure SQL 데이터웨어스라는 걸 클릭하시면 필요한 인포메이션들을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네임을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 이렇게 넣겠습니다. 테스트 DB라고 넣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400DTU가 기본 값입니다. 400DTU가 기본 값이고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과금 체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초기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뭐 200이나 이런 2000까지 이렇게 늘리실 수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작은 뭐 200으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겠죠. 두 개의 컴퓨팅 파워만 이용을 해서 일단 Azure 데이터웨어스를 처음에 구축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DB 같은 경우에는 블랭크로 할 건지 아니면 뭐 샘플 데이터베이스를 넣을 건지 뭐 샘플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무엇으로 할 건지라는 부분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드민에 해당하는 로그인이나 패스워드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그리고 크리에이트를 누르시게 되면 Azure SQL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잘 그렇죠. 200이라고 하면 뭐 제가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200이면 아까 밑에 컴퓨트 노드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트 노드 두 개를 세팅을 하는 거고요. 뭐 400이면 네 개가 세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늘려가시는 컨셉이고요. 크리에이트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크리에이트 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제가 크리에이션을 해놨는데요. 클라우드 로드쇼라는 DB를 한번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로드쇼라는 Azure SQL 데이터베이스 세팅을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스케일이 있고요. 스케일을 제가 확인을 해보면 200DTU로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작은 사이즈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두 개의 컴퓨트 노드를 이용하겠다라는. 클라이언트 툴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가지고 이제 커넥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SQL 서버에 접속하듯이 Azure SQL 데이터웨어스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클라우드 로드쇼웨어의 실제 컨피그레이션을 정말 확인하기 위해서 간단한 DMV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DMV를 돌리면 이 DMV는 PDW 노드라는 노드 수를 조회하는 DMV이고요. 죄송합니다. 커넥션이. 커넥션이 끊어졌어. 네. 노드수 두 개를 노드수를 조회를 하게 되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러도 한 개하고 컴퓨터 노드 두 개가 실제 러닝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자, Azure SQL 데이터웨어스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나 스테이터스나 러닝되고 있는 쿼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기존에 쓰시던 SQL 서버에서 만약에 많이 쓰시던 다이나믹 매니지먼트 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거의 유사한 데이터웨어스용 다이나믹 매니지먼트 뷰들이 있어서 이 뷰들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쿼리를 캡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SQL 서버를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SQL 서버를 많이 사용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쉽게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팩트 리셀러 세일즈라는 테이블 하나 적재해 놨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테이블이 어떤 식으로 분산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 데이터 분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쿼리를 러닝을 시키고요. 테이블들은 실제 팩트 리셀러 세일즈라는 요 테이블이 적재가 되어 있습니다. 얘 분산 구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아까 블랍 스토리지 쪽에다가 데이터를 분산시켜 놓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블랍 스토리지 쪽에 데이터 분산을 기본적으로 60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60개에 보시면 60개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는데요. 데이터 하나의 테이블의 데이터를 실제 60개의 피지컬 디스트리뷰션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스프레드 시켜 놓는 개념입니다. 60개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 60개의 실제적인 피지컬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노드가 실제로는 이 클라우드 로드쇼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지금 두 개의 200DTU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컴퓨트 노드가 30개의 데이터를 패치해서 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에 있는 컴퓨터 노드가 30개의 데이터를 패치하는 개념이죠.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퍼포먼스를 좀 더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만약에 컴퓨팅 파워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 PDW 노드 ID라는 그 부분을 컴퓨팅 노드를 4개로 늘리시게 되면 하나의 컴퓨터 노드가 실제 블럽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프로세싱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퍼포먼스가 빨라지게 됩니다. 제가 스케일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스케일을 200으로 되어 있는데요. 클라우드 로드쇼의 스케일을 지금 퍼포먼스가 굉장히 모자란다라는 가정을 하고요. 이거를 실제 400DTU로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경을 하고 세이브를 누르시면 실제 스케일링이 시작이 됩니다. 실제 컴퓨터 노드 개수가 2개에서 4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잠깐 러닝을 시켜놓고요. 제가 잠시 다른 데모를 하고 와서 스케일링이 완료된 상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떤 그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스트럭처 Azure 블랍 스토리지에 60개로 저장을 하는 거고 노드의 개수를 DTU를 통해서 DWU라는 걸 통해서 조정을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쿼리를 익스큐션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어드벤처웍스 지금 스케일링 하고 있는 DB 말고 어드벤처웍스 DW라는 DB를 하나 더 만들어놨는데요. 이 DB는 지금 DTU가 지금 400입니다. 그래서 노드가 지금 4개의 컴퓨터 노드가 지금 러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쿼리를 먼저 실행 계획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커넥션이 다 드랍이 됐네요. 네. 죄송합니다. 약간 인터넷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제가 explain이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이 쿼리가 어떤 식으로 각 컨트롤 노드하고 컴퓨터 노드에서 얘가 해석이 되는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분산 실행 계획입니다. 요런 형태로 내가 컨트롤 노드에서 실행 계획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각 컴퓨터 노드에 일을 시키는 개념입니다. 개념이고요. 이제 제가 쿼리를 한번 익스큐션을 하겠습니다. 익스큐션을 할 거고요. 익스큐션을 해놓고 쿼리를 한번 모니터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커넥션이 드랍됐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요 실행 계획 부분을 잠깐 보시면 이 실행 계획은 여러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오퍼레이션들이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션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오퍼레이션들이 실제적으로 컨트롤 노드에서 일어나는지 컴퓨터 노드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쿼리가 네 끝났네요. 쿼리가 끝났고요. 그런 각각의 오퍼레이션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다이나믹 매니지먼트 뷰를 돌리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값을 보시면 이제 쿼리는 종료가 된 상태고요. 쿼리는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컨트롤 노드, 마스터 노드에서는 요런 오퍼레이션들을 해야지만 이 쿼리가 종료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각각의 오퍼레이션들이 컨트롤 노드, 마스터 노드에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하위에 있는 일을 하는 컴퓨터 노드에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각 노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DMS라는 엔진에서 이 일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요 각각의 하나하나의 단계가 분산 실행 계획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MPP이기 때문에 이 분산 실행 계획에 대한 약간 그 인사이트가 좀 필요하시고요. 만약에 예, 이것들을 구현을 하시려면 이 분산 실행 계획들에 대해서 뭔가 튜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하실 필요가 좀 있고요. 만약에 제가 리턴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봤습니다. 리턴 오퍼레이션은 컴퓨트 노드의 올 디스트리뷰션에서 이 작업들이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3번 스텝에 가서 보시면 실제적으로 3번 스텝에는 이 쿼리를 처리하기 위해서 각각의 디스트리뷰션에서 요런 오퍼레이션들이 동시에 60개가 지금 같은 경우에 4개의 컴퓨트 노드를 이용해서 작업이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동시에 이 작업이 일어나서 이 작업이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결과를 리턴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MPP 구조의 아키텍처고요. 그래서 이게 쿼리 실행되는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스케일링 된 부분 잠깐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로드쇼를 제가 400 DTU로 변경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보면 제가 3시 24분에 좀 안 보이신 3시 24분에 제가 스케일을 200에서 400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3시 25분에 스케일이 이제 200에서 400으로 변경이 되죠. 이렇게 스케일 변경하는 거는 굉장히 빨리 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온프라미스에서 하신다고 하면 노드를 더 사가지고 와서 장비를 증설하고 스토리지를 꽂고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스케일을 변경하고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저희가 스케일 그러니까 확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제가 리프레시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니면 포즈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로드쇼라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야간에 굉장히 헤비한 배치 작업이 있어서 이 배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200으로 운영을 하시던 Azure SQL 데이터웨어하우스를 뭐 예를 들어서 1000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노드에서 밤새도록 굉장히 헤비한 뭐 배치 작업이나 뭐 머신러닝이나 이런 걸 돌리는 거죠. 돌리고 나서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 스케일을 줄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포즈를 시키는 겁니다. 포즈를 시키면 위에 있는 컨트롤 노드와 컴퓨터 노드 리소스는 전부 다 다운이 되는 거고요. 실제 데이터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할 때 다시 이거를 리줌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고요. 제가 일단 포즈를 하나 시켜놨습니다. 포즈 포즈도 뭐 짧은 시간 안에 포즈가 완료가 됩니다. 다른 기능들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zure SQL 데이터웨어하우스에 있는 어드벤처웍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쿼리들을 돌렸고요. 그래서 쿼리들이 좀 전에 제가 돌린 쿼리가 있을 텐데 쿼리 보시면 쿼리가 뭐 14,529번 쿼리인데 이 쿼리들이 어떻게 수행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보신 다이나믹 매니지먼트 뷰로 다 컬렉션이 가능하시고요. 이 수집된 데이터들은 다 Azure 스토리지, 블럽 스토리지 안에 기본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쿼리 수행된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특정 쿼리를 보시면 제가 이 쿼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동일하게 이 쿼리가 맞네요. 이 쿼리가 이런 식으로 몇 시에 수행이 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아까 보셨던 제가 explain이라는 걸로 해서 봤던 실행 계획들 요 스텝들 그래서 그 컨트롤로드에서 어떻게 해서 데이터를 리턴하라는 이 실행 계획들을 여기서 동일하게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떤 모니터링 하거나 스케일 변경하거나 뭐 크리에이션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간단히 데모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SQL 데이터웨어하우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면 해야 되는 당연히 마이그레이션이겠죠. 데이터를 적재하는 거 부분인데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은 스키마 마이그레이션과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이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는 방법은 달라지는데요. 첫 번째,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가 있으면 굉장히 쉽게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죠. 내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같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내 데이터가 온프라미스에 있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빠르게 올릴 거냐라는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에 대해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이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보시면 애저에 있으면 내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SQL 서버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에 있던지 아니면 Azure 상에 있는 화두에 있던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스키마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방법은 Azure 데이터 웨어하우스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라는 부분이 있어서 이 유틸리티나 어시스턴트를 이용해서 쉽게 스키마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수가 있고요. Azure 상에 있는 데이터를 옮긴다고 하면 Azure 데이터 팩토리 폴리베이스 이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만약에 온프라미스의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 여기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뭐 기존에 알고 계시는 뭐 SSIS나 뭐 이런 ETL 패키지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 이쪽으로 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쏘실 수도 있는데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갖다가 우리가 초기에 데이터를 적재를 하거나 이런 작업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데이터 자체를 실제 애저에 있는 블럽 스토리 쪽에 먼저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블럽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SQL 데이터웨어하우스 서비스 쪽으로 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가이드이고 방법입니다. 예. 스키마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는 온프라미스 했을 때 뭐 동일하게 스키마를 마이그레이션 하시면 되고요.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를 Azure 블럽 스토리지 올리고 이 데이터를 갖다가 실제적으로 DW 쪽으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 작업을 요런 작업들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사용해야 될 기술들이 Azure 데이터 팩토리나 폴리베이스라는 기술입니다. 요거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스키마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라는 게 있고요. 너무 쉬운 거라서, 너무 쉽고 간단한 거라서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Azure Data Warehouse Migration Utility라는 부분이 있고 제가 지금 SQL 서버, 제 로컬에 있는 SQL 서버에서 Azure 상에 있는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겠다라고 정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이그레이션 할 DB하고 제 로컬 정보를 넣어야 되겠네요. 제 로컬에 있는 SQL 서버에 접속을 하고 제가 어떤 DB를 마이그레이션 할 건지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나면 실제 마이그레이션 해야 될 대상들이 나오게 되겠죠. 실제 소스에 있는 대상들이 나올 거고요. 제가 대상을 선택을 하고 정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테이블들을 그럼 과연 60개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분산을 할 것이라는 분산키라는 것을 정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커스터머는 커스터머 키 아니면 뭐 프로덕트는 프로덕트 키 이렇게 랜덤한 값으로 이렇게 분산을 하시게 되죠. 분산 키를 결정을 하시고 나서 스키마라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스키마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스키마상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컬럼 스토어를 이용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60개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 키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스에 있는 데이터에서 만약에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로 보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해야 되는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분산 키라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60개로 분산할 거냐? 그래서 분산 키를 결정을 하시게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마이그레이션 유틸리티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컬럼 스토어 인덱스의 디스트리뷰션이나 이런 스키마들을 이렇게 제너레이션 해주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진짜 돌려보겠습니다. 돌리시면 Azure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DB에다 대고 제가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넣고 서버 이름을 넣고 제가 제 계정 이름을 넣으면 지금 있는 스키마가 지금 저 Azure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그대로 크리에이션이 됩니다. 당연히 뭐 이거 카피 페이스트 하셔가지고 돌리셔도 되고요. 이렇게 마이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실제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을 만약에 한다면 저희가 마이그레이트 데이터라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마이그레이트 데이터라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마이그레이션을 위한 패키지를 만들어 줍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제가 패키지를 제너레이션을 했고요. 이 패키지 제너레이션을 하고 나면 실제 제가 정의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 파일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배치 파일이 뭘 하냐면 제 로컬에 있는 SQL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익스포트 시키고요. 이 데이터를 다이렉트로 Azure SQL 데이터에서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은 소량의 데이터를 보내거나 이럴 때는 그냥 다이렉트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하셔도 되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저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제 온프라미스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온프라미스 데이터를 보낼 때는 사실은 저 익스포트된 데이터를 블랍 스토리지에 올리시고 그 블랍 스토리지 데이터를 갖다가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하시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데이터는 아마 적재가 될 거니까. 데이터 적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적재를 하는 로드 데이터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여기 보시면 폴리베이스도 있고 BCP도 있고 기존의 SSIS도 있고 Azure Copy, Azure Data Factory, 뭐 Third Party 이렇게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지금 가정은 우리의 데이터,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해야 되는 데이터는 지금 Azure Blob Storage에 올라가 있다라고 일단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대용량의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 Azure에 있는 Blob Storage 쪽에 데이터가 올라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이후에 과연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읽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Azure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마이그레이션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폴리베이스라는 기술이고요. 아마 뭐 SQL 2016 뭐 이런 런치 행사나 이런 데 많이 가시면 폴리베이스 얘기 굉장히 많이 할 건데요. 뭐냐면 실제 데이터가 애저 윈도우즈 애저 상에 있는 블랍 스토리지에 있던지 아니면 빅데이터 화두배에 있는 특정 파일 시스템에 있던지 데이터가 있으면 폴리베이스는 무엇을 해줄 수 있냐면 이 데이터를 마치 SQL 서버에 있는 특정 테이블인 것처럼 얘가 정의를 해서 읽을 수 있는 기능이 폴리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폴리베이스라는 기술을 쓸 수 있는 뭐 프로덕은 Azure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 SQL 2016 뭐 아까 온프라미스 해당하는 APS 어플라이언스에서 다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정으로 보면 Azure Blob Storage에 지금 제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로딩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 로딩된 데이터를 폴리베이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테이블인 것처럼 데이터를 읽어서 마이그레이션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zure Data Factory라는 부분인데 Azure 상에서 SQL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ETL을 만드시면 SS Integration Service라는 걸 가지고 패키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패키지 안에 플로우도 넣고 소스도 넣고 대시도 넣고 아니면 뭐 스케줄도 걸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시게 되죠. 근데 그 부분을 만약에 내가 클라우드상에서 구현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 Azure Data Factory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 만드는 공장이라는 건데요. 크게 보시면 이게 뭐를 할 수 있냐면 SSIS 패키지를 만들듯이 애저상에서 그런 패키지를 올려서 스케줄링하거나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소스가 있는 거고요. 이 소스는 뭐 애저상에 있는 여러 가지 소스들을 다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온프라미스도 당연히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해서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가공하는, 프로세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프로세싱은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걸로 저희가 정의를 해놓고요.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액티비티들을 집어넣습니다. 그 액티비티라는 게 뭐냐면 SSI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패키지, 태스크 같은 것들이죠. 태스크들을 집어넣어서 그 태스크들이 뭔가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변환하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데스티네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에다 데이터를 리턴을 해주게 되겠죠. 그럼 이 데스티네이션은 실제적으로 애저상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소스들, 뭐 파워 BI 뭐 이런 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실 수 있는 거죠. 데이터 프로세싱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여기에 화두 중간에 데이터를 트랜스포메이션하나 프로세싱하는 입장에서는 화두를 연동시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애저 머신러닝도 집어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풋이 들어오면 애저 머신러닝을 던져서 뭐 포캐스팅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리턴해주고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관장하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 팩토리라는 부분이고 이거를 이제 스케줄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데모로 잠깐 보여드리는 과정은 애저의 블랍 스토리지의 테이블이 데이터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실제 이 데이터를 갖다가 SQL DW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시나리오인데 이때 애저 데이터 팩토리나 폴리베이스나 이런 기술들을 같이 융합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잠깐 데몬스트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세션도 제가 익스파이어 됐을 것 같아서 새로 세션을 열겠습니다. 네. 폴리베이스 부분을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제 블랍 스토리지 안에 폴리베이스 데모라는 폴더 안에 이런 네 개의 파일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팩토리, 애저 데이터 팩토리 데모 안에 이렇게 한 개의 큰 파일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 폴리 애저 블랍 스토리지에 올려놓은 이 테이블을 실제 이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DW에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읽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리베이스라는 기술을 사용을 할 거고요. 폴리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애저 애상에 있는 애저 어드벤처웍스 DW라는 DB에서 제가 마스터키를 만들고 마스터키는 이미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덴셜 정보를 하나 크리에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크리에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익스터널 데이터 소스라는 것을 지정을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이 데이터 소스는 제 어떤 스토리지 어카운트 밑에 있는 폴리베이스 데모라는 컨테이너 안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위치, 이 네 개의 파일을 읽을 수 있는 위치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가 이렇다라고 정의를 하고요. 저기 안에 있는 데이터 파일들이 실제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딜리미터는 뭔지 이런 부분들을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익스터널 테이블이라는 것을 저희가 크리에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익스터널 테이블이라는 것은 실제 데이터 소스가 애저 블랍 스토리지에 있는 어떤 특정 저의 컨테이너 위치다라고 지정을 하게 되고요. 텍스트 파일 형태는 앞에서 지정을 한 부분이고 로케이션은 지금 DW, SQL DW 밑에 있는 특정 파일들이라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 SQL DW 밑에 있는 네 개의 파일을 실제적으로 익스터널 테이블로 데이터를 읽어라라는 부분이죠. 데이터를 읽어보겠습니다. 익스터널 테이블을 이렇게 저장하시면 마치 익스터널 테이블은 실제 뷰처럼 동작을 하는 겁니다. 뷰처럼 동작을 해서 저의 어떤 블랍 스토리지나 아니면 화두 쪽에 있는 파일을 마치 뷰처럼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읽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 블랍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게 됩니다. 아니면 화두에 있는 파일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고요. 요 읽어온 데이터를 실제 저희가 Azure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 저희 쪽에 DB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실제 데이터를 이 데이터를 뷰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뭐 테이블을 크리에이션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사로 정의를 해서 블랍 스토리지에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DIM Date to Polybase라는 테이블로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거죠. 업데이트나 딜리트가 네. 인서트나 업데이트는 사실은 그 예를 들어서 화두부 쪽에서 변경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적지 않더라면 거기에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애드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이브로 연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하이브에서 데이터를 읽어서 그거를 연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폴리베이스로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하는 게 가장 퍼포먼스가 좋거든요. 좋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화두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연동을 하면 화두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초기 마이그레이션을 해야 될 데이터들이 화두에 있어요. 화두에 HTF 파일 시스템에 있는데 그 화두 안에 노드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겠죠. 그 노드들 안에 이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Azure Data Warehouse 쪽으로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건 폴리베이스를 사용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화두 쪽에 있는 그 HTF 파일 시스템 쪽에 있는 노드들에 있는 데이터들을 예를 들어서 이 SQL DW 쪽에 있는 각각의 노드가 4개가 있으면 그 노드와 그 노드를 다이렉트로 화두에 있는 노드를 매핑시켜서 다이렉트로 데이터를 병렬로 가져올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훨씬 더 빠르게 예를 들어서 중앙 어떤 통로를 통해서 각 노드에 있는 데이터를 모아서 이 모은 데이터를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의 컨트롤 노드 쪽으로 보내고 그 컨트롤 노드에서 다시 컴퓨터 노드로 분산시켜주면 이 패스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속도가 느리고요. 폴리베이스가 줄 수 있는 장점은 뭐냐면 그렇게 다이렉트로 그 노드 간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연결을 시키고 대신 그때는 그 각각의 화두 노드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노드 간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을 좀 뭐 텐지나 이런 것들로 바꿔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베이스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속도가 그런 측면에서 마이그레이션하는 게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폴리베이스 데모고 요거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하고요. 뭐 네. Azure 데이터 팩토리는 제가 하나 이그젬플 그냥 아주 간단한 이그젬플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클라우드 상에서 Azure 데이터 팩토리에 해당하는 부분 하나 만드시면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단 돌리겠습니다. 네. 파이프라인을 일단 돌리고요. 데이터 팩토리에서 소스와 타겟을 정하게 되는데요. 이 소스를 이렇게 정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스를 뭐 제가 지정한 저의 블랍 스토리지 안에 Azure Data Factory 데모라는 폴더를 제가 지정을 해놓은 거고요. 이 데모, 이 블랍 스토리지에서 데이터를 뭔가를 해서 이 뭔가라는 게 아까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걸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뭐 변환을 하든 뭐든 뭔가를 해서 실제로 최종적으로 타겟의 데이터를 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제 블랍 스토리지에 있었던 그 데이터 파일을 그냥 읽어서 그대로 전송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지 파이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액티비티들 중에서 예를 들어 데이터를 그대로 전송하는 부분도 있고 뭐 변환을 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으실 수 있죠. 근데 데이터 그냥 초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그런 복잡한 뭔가 마이그레이션을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그냥 초기 데이터를 보낸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데이터를 그대로 읽어서 그대로 보낸 그런 카피에 해당하는 액션이고요. 여기 보시면 그냥 액티비티가 여기 보시면 카피입니다. 카피. 그래서 시 데이터 읽어서 그냥 데스티네이션 테이블에다가 그냥 쓰고 이 부분들이 이제 스케줄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오케스트레이션들이 일어나서 주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읽어지는 부분들이죠. 제가 테이블에 아마 데이터를 요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스케줄링 돼서 계속 주기적으로 러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신규로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계속 패치해서 계속 로딩을 하는 그런 형태고 요게 이제 어떤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걸 워크플로우를 이렇게 정의를 Azure Data Factory라는 걸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SSIS를 클라우드상에 올리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예. 이게 데이터 팩토리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요 데모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폴리베이스나 아니면 애저 데이터 팩토리를 이용해서 초기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적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요한 거는 아까 온프라미세스 데이터 적재할 때는 이제 블라베에 올려놓고 데이터를 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부분이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데이터가 이제 적재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유저한테 사용하도록 오픈하기 전에 저희들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뭐 ODC를 건다든지 DB를 암호화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모니터링을 설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커넥션, DB에 대한 커넥션의 시큐리티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방화벽 룰이나 커넥션을 인크립션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오소라이제이션이나 오센티케이션은 SQL 서버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SQL 서버 기반의 그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인크립션이나 오디팅은 특별하게 이제 거실 수가 있는데요.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어드벤처웍스에서 실제적으로 어드벤처웍스 DB의 세팅을 보시면 세팅이 보시면 이제 스케일 부분이 있고 프로퍼티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오디트 스레드 디텍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오디트는 꺼놓은 상태인데, 오디팅을 걸거나 스레드 디텍션을 걸시고 나면 무엇을 캡처하실 수 있냐면, 오디트 쪽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뭐 SQL 구문 실행된 것들, 그러니까 우리 SQL 서버로 따지면 뭐 프로파일러 정보 같은 것들이죠. 쿼리가 어떻게 수행됐고, 뭐 로그인이 어떻게 됐고, 트랜잭션이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이벤트가 로그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스레드 디텍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도 이제 이네이블에서 걸어 놓으시면 무엇을 하실 수가 있냐면 SQL 서버 인젝션이라든지, 그죠? 로그인을 했는데 내가 정하지 않은 다른 로케이션에서 로그인이 들어왔다든지, 이제 사용의 패턴이 굉장히 달라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디텍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텍션 된 정보들은 실제적으로 얼러트를 통해서 이제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들로 전송이 가능하시고요. 또 Transparent Data Encryption, DB 전체 암호화하는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이렇게 ON으로 바꾸시면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놓은 Azure Data Warehouse 서비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파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암호화돼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측면에서 보시면 아까 쿼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러면 내가 만들어 놓은 Azure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DB가 얼만큼의 리소스를 쓰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은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클릭을 하시면 제가 지금 제 어드벤처웍스 DW라는 DB는 지금 400 DTU를 설정을 해왔고요. 이 400 DTU 중에서 실제적으로 얼만큼 사용하고 있느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0.11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DTU, DWU의 UCG가 굉장히 올라갈 경우에는 이거를 400에서 뭐 600으로 800으로 늘릴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차트 정보나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변경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서 모니터링하는 값들을 뭐 아까 그 DWU의 사용률, 뭐 CPU의 사용률 뭐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에 얼러트를 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러트를 실제로 클릭을 하시면 예를 들어서 매트릭을 클릭을 하셔서 보시면 CPU usage가 얼마 이상이 되면, 예를 들어서 CPU usage가 얼마 이상인데 실제적으로 최근 몇 분 동안 CPU usage가 얼마 이상이 되면 나한테 메일을 전송해 달라, 이런 얼러트를 거실 수가 있습니다. 주로 모니터링 하셔야 되는 거는 뭐 CPU나 아니면 내가 DTU를 400으로 설정을 했는데 그 400 DTU 이상을 계속 저희가 거의 꽉 차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얼러트를 받아서 실적으로 오퍼레이션을 늘리는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UI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나믹 매니지먼트나 매니지먼트 뷰나 이런 걸로 쿼리를 통해서도 당연히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네.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하고 나면 실제적으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게더링해서 쉽게 볼 수 있는 몇 가지 템플릿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쿼리에 대한 오디트를 걸었다라고 하면 그 쿼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유저가 들어와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타입의 액션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게더링을 이렇게 해서 쉽게 이제 엑셀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템플릿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이나 오디팅이나 이런 것까지 다 끝난 상태죠. 이제 배포, 데이터 배포도 데이터 로드도 끝났고 스키마 마이그레이션도 끝났고 유저도 다 보안을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할 일은 이제 최종 유저한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오픈을 해주는 거죠. 이제 오픈을 해주고 나면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거나 사용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디폴트로 SQL 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 붙여있는 도구는 당연히 파워 BI입니다. 클라우드 버전의 파워 BI가 당연히 인티그레이션 되어 있고요. 보여드리면 네. 애저 SQL 데이터웨어하우스의 설정에서 보시면 오픈 인 파워 BI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 BI 클릭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 데이터베이스, 지금 만들어놓은 Azure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Power BI 커넥션을 붙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는 뭐 어제 세션에서도 상당히 Power BI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서 커넥션이 빨리 안 되네요. 네, 이게 인터넷이 좀 네. 잠깐만 기다렸다가 안 되면 제가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진행을 먼저 하고 커넥션이 된 걸 확인하고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은 그래서 파워 BI를 이용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데모를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뭐 한 30-40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DB 만들고 그 다음에 스키마 마이그레이션 하고 데이터로 적재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모니터링이나 시큐어 설정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파워 BI를 통해서 이렇게 클라우드상에서 데이터를 조회하는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하면 실제 데이터웨어스로 하나 구축하시는 단계를 마치신 거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거기에 적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웨어스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어드밴스드한 어널리틱스나 우리의 솔루션들을 구축하시는 부분들이죠. 그거를 하기 위한 부분이 이제 코타나 어널리틱스 슈트라는 거 앞에 또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었는데 이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구축을 하시게 되는데 시나리오들은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들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타나 어널리틱스 관련된 사이트나 저희 오픈되어 있는 갤러리나 이런 데 가시면 뭐 굉장히 많은 이그젬플들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실제 대표적인 몇 가지 시나리오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컴포넌트들 중에서 Azure Data Factory라는 부분은 좀 설명이 된 것 같고요. 제가 그 다음에 Azure Event Hub나 Stream Analytics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Event Hub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실제 Azure Data Warehouse나 다른 스토리지 상에 있는 데이터와 연동을 해서 뭔가를 실시간으로 디텍션하는 부분에 사용되는 솔루션들이죠. 그 다음에 Azure Machine Learning이 있는데 이거는 당연히 다 아실 거고요. Azure Machine Learning 부분은 당연히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Azure HD Insight, Azure 상에 있는 Hadoop 솔루션과 연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시나리오들을 주로 할 수 있고 했냐라는 부분을 잠깐 보시면 프로드 디텍션인데 이거 뭐 사기나 이상 증상 캡처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히스토리컬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에저 데이터베이스, SQL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일반적인 트렌드나 일반적인 패턴을 일단 발견을 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에 대한 사용 패턴 아니면 뭐 우리가 콜, 전화 콜에 대한 사용 패턴 이런 패턴들에 대한 기본적인 트렌드를 만들어내죠. 트렌드에 대한 인식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대부분 이 프로드 디텍션에서 하는 일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그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존의 트렌드와 비교를 해서 뭔가 굉장히 이상한 트렌드가 발생을 하면 이거는 뭔가 이상한 프로드가 발생을 했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되는 건 이제 크레딧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예제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카드 사용의 패턴이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가진 카드 사용이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최근 한 1시간 동안 굉장히 제 카드가 이상하게 사용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전화 콜이라고 따지면 예를 들어서 콜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뭐 유심 카드에서 전화 콜이 이렇게 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똑같은 유심 카드에서 굉장히 많은 콜이 갔다. 뭐 이런 거는 뭐 유심 카드가 복제되거나 분실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고요. 아니면은 뭐 콜 스위치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스위치가 있는데 내 스위치에서 하나의 스위치에서 굉장히 많은 소스로 동시에 뭔가 콜이 갔다라고 하면 피싱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인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실제 그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레퍼런스 데이터와 기존의 어떤 트렌드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실제적으로 프로드를 발견하는 이런 시나리오에 이제 하나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일스 포캐스팅은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그죠 뭐 프로핏이나 프로핏 앤 로스를 분석하거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커스터머를 세그멘테이션 하거나 이렇게 해서 새로운 마케팅 이벤트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천이라고 해서 고객 이탈 방지에 대한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화기 사용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퍼니를 A사에서 B사로 바꾸는 거죠. 이제 고객 이탈이 발생을 하는 건데 그 고객 이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을 실제적으로 찾아서 고객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프로피시나 로열티를 늘리는 그런 분석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타나 어널리틱스라는 슈트에 가시면 거기에 사이트에 가시면 굉장히 이런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계속 받아서 뭔가 데이터를 분석해서 즉시 뭔가 액티비티를 해주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 어떤 어널리틱을 구현하거나 그런 솔루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데이터 스토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Azure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파워 BI 부분을 제가 어떻게 됐는지 네 커넥션이 안 되네요 지금 네 요 데몬스트레이션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파워 BI 뜨시면 그냥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그래프 만들고 이렇게 비주얼라이제이션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인터넷 커넥션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커넥션이 아까 계속 끊어지는 것도 좀 그렇고 네. 자 간단하게 활용 시나리오에 관련해서 제가 데모를 한 두 개 정도를 만들어 봤는데 두 개를 다 보여드릴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프로드 디텍션 하는 부분, SQL 데이터웨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저희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고 그 데이터와 연동을 해서 진짜 뭔가 이상 증상을 발생하는 그런 데몬스트레이션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타겟 마케팅인데 Azure SQL 데이터웨어스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Azure 머신 러닝을 돌려서 실제 내가 이 뭐 바이크를 내가 파는 스토어인데 이 바이크를 살 사람과 사지 않을 사람을 이렇게 구분해내는 그런 하나의 데모가 있습니다. 두 번째 데모를 먼저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워 BI 부분은 좀 제가 클릭을 하고요. 이게 이제 머신러닝을 하나 구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머신러닝 세션은 아니지만 제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연계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신러닝 뭐 데이터 소스를 정하게 되죠.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를 당연히 제가 지정을 했고요. 여기 안에 실제로 그 바이크를 샀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트랜잭션 정보라든지 바이크를 사용했던 사람들의 뭐 데모크라틱 정보, 뭐 성별이라든지 뭐 인컴이라든지 아니면 커뮤트 거리, 그다음에 실제로 출퇴근 거리 뭐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그런 데이터들을 일반적으로 임포트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머신러닝에서 하는 거는 데이터를 스플릿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0.8%의 80%의 데이터를 갖다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를 데이터를 가져가게 해서 그 모델을 이밸류에이션 하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사용했던 알고리즘은 뭐 투 클래스피케이션 부트랩 디시전 트리라는 이런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트레이닝 모델을 만들고요. 그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스코어링을 해서 이 모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에스티메이션 된 결과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사용자가 바이크를 살 것인지 안 살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은 그 데이터를 실제적으로 Azure SQL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엑스포트를 시켜주고 연동을 하는 부분이죠. 제가 일단 돌리겠습니다. 돌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시면 그 데이터를 임포트를 해서 알고리즘을 돌려서 최종적으로 이제 결과들을 최종적으로 익스포트를 시켜주게 됩니다. 네. 지금 러닝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결과는 최종적으로 이 테이블에 적재를 하도록 제가 구현을 해놨고요. 자, 돌아가는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데이터 임포트하고 스플릿하고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 지금은 디저블 되어 있지만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셋업 앱 서비스라는 걸로 노출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머신러닝에서 만들어진 이 모델을 실제 웹 서비스로 노출을 시키시는 거고요. 이 노출시키는 거에 이제 인풋과 아웃풋 파라메타들을 정합니다. 아니면 알고리즘의 특정 파라메타들을 제가 퍼블릭으로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노출을 시켜놓으면 실제 이 웹 서비스를 여러 어플리케이션들 아니면 이 머신러닝을 써야 되는 여러 가지 그 데이터 플로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머신러닝을 삽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삽입을 해서 인풋 데이터는 어디고 아웃풋 데이터는 어디고 이거의 파라메타가 어디라고 지정을 해서 익스큐션을 시키시는 거죠. 지금은 제가 이제 머신러닝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데이터를 돌리고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티그레이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스코어 모델까지 데이터가 끝났고요. 제가 결과를 보면 최종적인 결과는 진짜 바이크를 산 사람과 사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이 모델로 예측된 결과값,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바이크를 살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들이 이런 식으로 리턴이 되죠. 만약에 이 모델이 굉장히 유용하고 이 모델이 굉장히 정확도가 높았다라고 하면 실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거를 웹서비스로 노출을 시켜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Azure Data Factory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터 팩토리의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 파이프라인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파이프라인 사이에다가 이 머신러닝의 웹서비스를 집어넣어서 그것들을 호출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예측된 결과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이제 구현이 가능합니다. 끝났고요. 보시면 지금 보셨던 좀 전에 보셨던 그 결과들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리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 데모는 사실은 다 보여드리기엔 시간이 좀 짧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간단하게 스트림 쪽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Azure 상에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트림 어널리틱스라는 것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동일합니다. 인풋을 저희가 받는 거고요. 인풋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풋을 정의해서 받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을 정합니다. 이 아웃풋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Azure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 쪽에 있는 특정 결과로 데이터를 보내게 되는 거고요. 그 중간에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펑션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 러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들을 최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최근 5분간, 10분간 뭐 예를 들어서 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내가 최근 5분간에 카운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머신러닝이랑 데이터를 넣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프로드를 디텍션 한다든지 그렇게 어널리틱스 부분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슬라이드 한 장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왜 Azure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쓰면 좋으냐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세션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아키텍처라든지 왜 Azure SQL 데이터웨어가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 주로 말씀드렸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실제 구축하는 방법 그 다음에 활용 시나리오 여러 활용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 뭐 시큐어하고 데이터 프로텍션이 당연히 되는 거고요. 당연히 되는 거고 시스템 센터, 파워 BI, 애저 머신 러닝, 애저 데이터 팩토리 뭐 이런 애저 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펑션들 이런 부분들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인티그레이션을 시킬 수가 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널리틱 솔루션들을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스토리지와 실제 컴퓨팅을 담당하는 컴퓨팅 노드 간에 실제 좀 디커플도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별도로 스케일 업, 스케일 아웃을 굉장히 빨리빨리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BI 툴이나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빠르게 연동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그 일레스트릭이라고 해서 굉장히 탄력성 있게 이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코스트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포즈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셔서 필요 없을 때는 다운을 시켜놓고 필요할 때만 이제 로딩을 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솔루션 구축할 때 제일 힘든 부분 중 경험상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초기 데이터 적재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대용량 데이터를 한꺼번에 계속 초기에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 상에서 적재를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컴퓨팅 파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거나 저희가 예측했던 그러니까 웨어하우스의 사이즈가 이만큼인데 저희가 초기 적재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실제 운영 단계에 넘어갔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뭐 월 데이터라든지 일 데이터를 적재하기 때문에 컴퓨팅 파워가 많이 필요하지 않죠. 근데 초기 데이터 적재할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보면 요 애저 데이터웨어스 서비스를 쓰시면 처음에 데이터웨어스를 만드시고 실제 데이터를 초기 데이터를 부으실 때 이제 굉장히 큰 컴퓨팅 파워를 이용하시는 거죠. 굉장히 그 노드 수를 늘려서 작업을 하시고 그런 작업들이 끝나고 나면 노드 수를 줄여놓고 이제 운영을 하시고 이제 모니터링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약간 그 코스트 측면이나 이피션시 측면에서 좀 더 그런 경우에는 좀 효율적으로 뭔가 오퍼레이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그다음에 인티그레이션 부분이죠. 그죠? 여기에 있는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주변에 있는 코타나 어널리틱 슈트나 이런 걸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원하는 어널리틱 솔루션을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MPP 기반이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래서 노드 수 증가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우리 그 인메모리 컬럼 스토어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쓰기 때문에 퍼포먼스, 쿼리 퍼포먼스나 이게 뭔가 아날리틱 퍼포먼스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zure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이용하셔서 뭔가 필요한 아날리틱 요구사항들이나 비즈니스 요구사항들을 잘 좀 구축하실 수 있는 사례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